우리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은 공의와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면은 구별되고 분리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를 가리켜서 거룩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거룩한 기록물, 거룩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성경에서 거룩하신 영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또 성막, 성소, 성전과 같은 건물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성화의 과정도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와 반대로 성경에서의 누룩은 빵에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것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즉 죄를 의미하고 부패함을 의미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히 이 누룩이란 단어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은 곧 우리의 구원과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복음서의 기록처럼 바리새인의 위선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해 주셨고, 또 사두개인의 잘못된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또 요새 우리 교회 주제와 같은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은 누룩과 극과 극의 관계를 보여준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세 중에 말세에 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올수록 우리 뉴스 틀면 볼 수 있는 그런 흉악한 범죄들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얘기합니다. 일전에 아파트 외벽에 밧줄로 매달려서 이렇게 일하시는 인부가 음악을 크게 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고 밧줄을 꺼내서 사람을 죽인 이런 일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었고, 뭐 사람들이 화를 주체 못해서 차를 몰고 그냥 건물로 돌진하고 매장으로 돌진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술에 취해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0주년이라는 기념적인 그런 해를 맞는 그런 해인데, 참 이런 게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있고, 이 타락에는 목사의 부패와 뭐 많은 성도들의 배도가 앞장서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교회를 더 조롱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과 조롱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에 오히려 앞장서서 타락하는 그런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남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가 직면해 있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시대 사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이런 일과 무질서함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각 개인과 교회가 없애야 할 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에 누룩이 들어옵니다. 성도에 누룩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누룩이 점점 커져서 교회의 누룩이 되고, 교회의 누룩이 점점점 커지면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에 치명타를 입히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혼란하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 그 고린도 교회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의 예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각자와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나의 누룩이 곧 교회의 누룩이다 이런 제목으로 잡았는데, 한번 제가 쭉 이렇게 고린도 교회 다들 아시겠지만 그 고린도 교회 발생했던 그런 누룩들을 나열을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를 열기 시작하면은 고린도 교회는 그 누룩의 시작이 파당으로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다, 갓난 아이들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런 호칭을 받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명예스러운 그런 호칭을 받았는데, 바로 바울을 높이고 아볼로를 높이고 베드로를 높이는 이런 파당들이 생겼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파당이 가져온 결과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시기와 다툼과 분열의 기회가 되었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고 누룩을 범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목회자가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훌륭한 목회자들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감사함으로 보답해드려야 되는데 파당으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아라. 4장 6절에는 너희가 우쭐대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1장 31절에서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을 하려면은 주님을 자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높이는 일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누룩이 발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하지 않는 그런 음행을 벌였는데, 성도가 벌인 그 음행을 그 성도가 다시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고, 이 일로 다시 교회 안에 그 일을 같이 모이는 파당이 또 생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고, 이 파당을 다시 우출되는 일로 누룩이 번져나간 일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가 가진 누룩이 교회 안에 퍼지는 이런 누룩을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룩은 우리 성도는 장차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할 그런 성도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세상의 판단을 받겠다고 세상 법정에 자기의 형제를 고소하는 이러한 누룩이 발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형제가 먼저 형제에게 가서 권면을 하고, 듣지 않을 경우 두세 증인이 다시 가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가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 이교도처럼 여기라고,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질서가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고린도 성도의 이런 문제는 이런 질서를 역행해서 무질서하게 그런 누룩을 범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누룩을 살펴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자유가 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런 영혼의 자유가 또 다른 누룩을 가져왔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우상 신전에 바친 음식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우상신전에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그 바쳐진 음식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돌리고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식은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이 남의 양심을 실족하게 한 누룩이 발생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 그 우상신전에 바친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왜 그걸 못 먹냐고 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 내가 뭐가 좀 이상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실족거리를 주는 누룩이 발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러나 적절치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나 양심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남의 유익과 실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자세를 취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혼의 자유가 너무나 좋은데 이 자유가 자유의 틀을 넘어서 도를 넘어서 방종하게 되는 그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자기가 모세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너희의 모습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흡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무질서와 거룩함의 훼손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면서 10장 31절과 32절에 너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귀한 자유를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교회에 어떠한 실족거리도 주면 안 된다. 이거 사실 성도를 포함한 온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실족거리도 주면 안 된다. 우리의 자유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또 다른 누룩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식사로 교제를 모이는 사랑의 만찬이 있었고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만찬에 좀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또 모여서 파당을 이루고 먼저 식사를 하고 없는 자들을, 가난한 자들은 또 먹지도 못하고 심지어 업신여김을 받는 이러한 일이 교회 안에 발생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의 만찬의 경우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주의 만찬 그거 좀 그냥 대충 드리면 어때?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술 취하는 자들도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병을 주시고 약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주의 만찬을 소홀히 여긴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라는 이런 공의의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선물, 우리가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다른 나라 말, 또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런 직통 계시를 받는 그러한 많은 선물을 받은 교회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이런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발생하게 되니까 무질서로 혼란한 일이 발생했다 성경이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화평의 창시자시다.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던 이 누룩의 그런 교회 누룩이 점점 발전하던 이제는 하나님의 교리에,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누룩이 가져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도 성경 교독으로 읽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교리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지게 되고 이러한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놓고서 갈등했을 때 사탄 뱀이 와서 뭐라고 유혹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냐? 아니다. 결코 죽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너희의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될 거로 하나님 말씀을 아예 뒤집어 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다라고 우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벌어졌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15장 33절에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 우리가 자꾸 악한 사귐과 친밀하게 되길 원하면은 오히려 갖고 있던 선한 습성도 부패가 된다는 겁니다. 누룩은 자기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부패시키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믿는 성도들한테 생겼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입니다. 또 어떤 누룩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 당시 이방인 성도들은 반드시 당연히 예루살렘의 이런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주는 헌금을 했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주어졌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러 돌아다닌 교회들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가장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음으로는 작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헌금을 걷지 않는 이런 헌금을 게으르게 하는 이런 누룩의 열매를 맺었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누룩의 끝판왕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사도를 받아들여서 사도 바울이 목사인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신뢰를 깨버리는 이런 누룩이 발생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을 타고 교회 안으로 거짓 사도를 불러들이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람 같았다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저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어 할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이 사람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오히려 가려버리고 또 결과적으로는 뭘 가져왔다 그럽니까? 이 사람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누룩의 열매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깨는 불신을 가져온다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누룩의 틈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우리는 사탄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않는 자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경고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 들었던 고린도 교회 예는 우리 각 개인과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이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6월 11일 날 서울 남서부와 경기도 일대와 광명에 오후 1시쯤에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한 30분간. 그랬더니 신호등이 멈추고 하니까 도로가 혼잡이 되고 난리가 나고 예식장에 갑자기 가동이 멈추니까 아수라장이 되고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흥분을 해가지고 혼란을 일으키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서도 질서가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고 혼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초대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질서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가장 좋은 예를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인 죄로 자기가 헌금을 바치러 왔다가 그 헌금을 다 내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 감추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속였다 하는 죄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이 둘을 죽이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대 교회부터 이런 일을 놔두게 되면은 이 일이 다시 교회의 누룩이 되고 다시 파당을 이뤄서 아니 난 헌금 안 했는데 하는 이런 우쭐대는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요 거룩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공의의 심판으로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는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일들을 들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한 자, 이 형제를 두고 사도 바울이 저 형제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이러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교회의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 걸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사망의 죄, 엄청난 큰 죄를 지는 자기 형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저 형제를 위한 죽여달라는 기도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훼손과 질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다. 조심하라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6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뜨게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랑을 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자랑은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러한 일을 성도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이 점점 커지는 일이 교인도 교회 안에 발생을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무슨 일을 자랑했습니까? 파당을 자랑했습니다. 밖에서 하지도 않는 음행, 그런 이방인도 안 하는 음행을 자랑을 했습니다. 남보다 많이 아는 지식을 자랑을 했습니다. 타인을 실족하게 만드는 영혼의 자유를 자랑을 했습니다. 내가 좀 더 가졌다고, 부유하다고 파당을 이루고 없는 자를 없인 여기는 자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영적 선물들, 은사들, 이런 재능들을 자기를 높이는데, 자기가 영광 받는데 쓰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가 영광 받는 일에 사도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질서하게 울리는 꽹과리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우리를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누룩 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린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창조물의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이 다시 등장하게 되면은 다시 등장하게 반드시 돼 있는데 그러면 옛사람과 부딪힌 일이 반드시 발생한다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100% 완벽히 새 덩어리가 되는 그날은 예수님 재림 때 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근데 이 땅에서 새 덩어리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성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 옛사람, 육신에 속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내려주고 계십니다. 요즘 오늘 청년부가 나와서 특송을 했는데 요즘 결혼하는 남자는 결혼에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도와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하고 나서 아내를 위해서 청소하고 빨래를 도와줘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건 뭐냐면은 묵은 때가 안 진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일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옛사람의 묵은 때가 잘 안 빠진다 성경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땐 뭘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유월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일곱 가지 명절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는 명절로서 특히나 이스라엘 남자들은 오순절과 장막절과 함께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지내야 하는 그런 큰 명절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날 바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은 유월절을 탈출한 날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나왔다는 겁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영원 무궁토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바쳐지신 분 그분은 우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제가 천사와 사람을 들어서 한번 예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사를 사람보다 높은 등급의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들 가운데 죄를 저질러가지고 성경에서는 심판받고 심판받아야 할 천사가 두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종류는 창세기 6장에 하늘에서 내려다보니까 이렇게 사람의 딸들을 탐하게 되고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거인들을 낳은 천사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천사들은 홍수의 심판으로 인해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의 기록에 의해서 지금 지옥의 한 부분에서 심판을 받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종류는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사탄 루시퍼와 함께 그 무수히 많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을 해서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활동하는 마귀들의 천사들이 있다. 마귀의 천사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던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죄인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구원받은 자는 이걸 맛본 자다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욥과 다윗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욥기 7장 17절과 시편 8편 4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8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도대체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사람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히브리서 2장 3절에도 동일하게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영어로 great하다 그랬습니다. 크고 위대한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이 크기에 크므로 또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으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지나면 반드시 오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유월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명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령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유월절은 구원을 뜻합니다. 무교절은 우리의 성화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를 뿌렸으면 광야로 나가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의 안식으로 바로 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광야의 과정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이스라엘 너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광야로 끌고 나간다 이렇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집트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엄청난 피라미드 같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물이 풍족했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토록 살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근데 그와 반면에 광야로 눈을 돌려보면 정말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것을 이제 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순수하고 거룩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순수한 것을 등을 쥐고 다시 이집트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불순종하고 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천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안식을 누리고 있을 때조차도 그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누룩이 들어왔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룩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성경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7일만 지냈으면 되는 그런 명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와 반면에 신약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범위를 확장해서 지금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니면 내 평생에 주님이 안 오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이걸 지키라고 지금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 오면 다들 좋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나의 주일의 그런 모습과 세상에서 6일의 모습이 다르진 않은지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고,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에서의 6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새 교회 주지처럼 세상에서의 모습이 성령 충만한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악의는 악한 의도를 품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전에서는 사람을 죽이기 전에 품는 마음이 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성도들 마음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는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한 이러한 존재였다. 사도 바울도 디도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겨지고 다시 태어남을 얻은 그런 자라 이렇게 디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1절에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가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 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자, 지금 고린도 성도도 에베소 성도도 골로새 성도도 여전히 이런 것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합당하지 못한 건데 여전히 이런 게 옛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걸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사악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받은 사람들 그 속을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니 그 속에 사악함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주고 계십니다.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라고 하나님이 기록해주셨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할 때 그 가나안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악한 민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9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자들 안에 사악함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의와 사악함이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이 품을 수 있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러한 사악함의 누룩, 묵은 누룩은 없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누룩은 본인이 보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교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남편이 봐줘야 됩니다. 아내가 봐줘야 됩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봐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누룩을 좀 이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내거나 화내지 말고 이런 것을 지적받았을 때 아, 이런 지적을 내가 왜 받았을까 깊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성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룩을 지적해준 그 성도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누룩을 미워하고 치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린 사실을 우린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 믿음을 찾기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성도도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만날 때 신부인 우리가 먼저 만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친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누룩을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신랑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미디어 복음 사역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로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우리의 누룩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면 이 사역은 다른 교회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정리하고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3절에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이건 세상에 있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 심판하시나니 이 사람들 신경 쓸 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 그러므로 그 사악한 자, 교회 안에서 그 음행한 사악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내쫓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음행한 자를 본보기로 해가지고 교회에 누룩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교회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였고 하나님께 속한 방식으로 회개를 하였다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로 통해서 사도 바울과 복음 사역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누룩을 제거하는데 힘썼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의 그룹들이 사랑 사랑 사랑하고 찬양하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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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사랑친례교회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거룩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 가치관과 철학이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우선순위에 두고 질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제가 사랑을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거룩함과 사랑을 저울에 올려놓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도 거룩함 쪽으로는 51% 기울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함의 틀 속에서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년 전에 제가 이 교회 온 지 만 4년이 됐는데 4년 전에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이 교회를 처음 와보신 분은 다 맛본 분들은 다 아실 수 있는 그러한 벅찬 설레임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 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들로 교제하는 게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야 이런 교회가 다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이러한 교회들의 간증들을 잃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건축과 또 많은 문제들과 직면해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 규모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에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런 누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 누룩이 커져서 목사와 성도 사이에 불신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늘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누룩은 나로부터 온다는 점입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을 한번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 각 사람 안에 그 사악한 묵은 누룩들을 내쫓으라. 이 땅에서 100% 누룩을 없애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누룩이 교회의 누룩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건 치워야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치우고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의 성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목사는 성도를 잘 섬기는 본을, 리더들은 목사를 잘 섬기는 본을, 성도들은 목사와 리더를 잘 따르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거룩하고 질서 있고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침례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